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창세기가 조명하는 한 사람,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이제 야곱이 곧 이 땅을 떠날 그때가 다가왔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우리 모두를 죽음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그 증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병상에서도 요셉이 자신을 방문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격히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모든 기력을 다하여 그 아들 요셉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그의 소년 시절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짐승에게 찢겼다고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더 애틋하며 또 한편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야곱이 병상에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정말 빈잔과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일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증거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서 경험한 특별한 은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결코 물리거나 질리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의 침상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인생의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서 한 가지 더 행하고 있는 일은 이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계승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기뻐하고 나의 환난 날에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 약속은 바로 너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처음 그 젊은 날의 인생 가운데 참 사기꾼 같고 또 속임수요, 거짓말장이었던 그런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가 임종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얼마나 성숙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삼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애굽에서 출생하였고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다른 아들들 레위나 또 시므온과 같이 동일한 권리를 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열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룹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런 열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열두 아들 중 두 아들은 순수한 그런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애굽에서 태어난 나의 두 아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그들을 아버지의 그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것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열두 지파를 구성할 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로 가시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성경은 중다한 여러 잡족들이 있었다. 아마도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따라 나갔던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다른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그 문 안에 이제 그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의 그런 구별이 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제 유산의 두 배를 물려받은 그 장제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이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은 그가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대답에는 요셉의 그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로 탈 때에도 늘 함께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까지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48장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베델에서 도망자와 같은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불쌍한 도망자의 모습이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의 그 침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거하고 또 아들 요셉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 사건을 조명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한 이 장면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었다고 믿음으로 행했던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것이 야곱의 훌륭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형을 속이는 것일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죽음에 거의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 믿음이 크게 성숙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참되며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들어서 나의 장자 므낫세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같았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놓고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옳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마음적으로는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젊었을 때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빼앗았던 그 속여서 빼앗았던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만큼 그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이 멀어 있었고 그래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영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정을 따라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야곱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안은 어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그렇게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더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숙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많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를 성숙함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서는 크게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사람들을 다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조금 있는 그 신앙마저도 그렇게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보존되면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이곳에서 이 야곱의 성숙함의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이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들, 자식들과 헤어져야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평안함과 위로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신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들을 지키거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죽음 이후에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평안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때죠. 그리고 참으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생각할 때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맡기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함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평안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 많은 순간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기도를 드리며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비록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이렇게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때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에 한 사람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축복입니다. 오전에 미스터 로드이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안에 신령한 그 보화들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평생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임종의 때에도 여전히 평안함과 또 위로를 얻으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얼마나 신실함으로 다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할 줄 몰랐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가르치셨을 때에 임종의 그 침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며 하나님의 뜻이 옳으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평안함과 위로를 잃지 아니하는 한 신앙의 그 위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생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재물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 때에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위로와 그 평안과 그 소망과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